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날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고 한 절이죠. 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한 번만 더 할까? 너무 짧으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기쁨을 가꾸는 정원. 기쁨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고여있는 슬픔, 흘러가는 기쁨. 슬픔은 좀 고여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한 5년 전에 슬펐던 일도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감정까지 다 살아나요. 막. 그래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분노를 그대로 느끼면서 화를 내고요. 그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웁니다. 근데 지난달에 있었던 기뻤던 일은요, 그때 재밌었는데 이거 끝이에요. 그렇죠? 좀 아쉽다는 생각 들은 적 없으세요? 좀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쁨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한 10년 전에 기뻤던 얘기를 해도 야, 그때 정말 지금도 그게 다시 느껴지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감동이 다시 느껴지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한테 슬픔은 자꾸 흘러가 버리고, 아니 기쁨은 자꾸 흘러가 버리고 슬픔은 그렇게 남아 있을까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식물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에 마음을 정원으로 식물로 비교하자면 슬픔은 자생력이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민들레처럼 이렇게 쫙 번져나갑니다. 이게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없애지게 쭉쭉쭉 잘 번져나가요. 그렇죠? 자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쁨은 자생력이 굉장히 약한 식물과 같아요. 무슨 난초처럼, 튤립 같은 것처럼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쪽 둘 다 식물이고 둘 다 식물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둘 다 좋은 식물인데 한쪽은 내버려둬도 되게 잘 자란다면 한쪽은 내버려두면 쉽게 죽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생력이 좋은 것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개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에도 우리나라의 되게 토종의 중요한 어떤 나무들은 잘 못 자라고 아카시아 같은 게 확 번져버리면 좋은 나무들이 죽고 좀 나쁘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너무 많으면 나쁘다는 거니까 좀 자생력이 강한 나무만 남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약간 여러 번 얘기하죠. 무슨 물고기 중에서도 배스인가요? 외래어종이 들어오면 한국의 토종 어종들은 싹 죽어버리고 그 외래어종만 남기는 그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옛날에 이거 비슷한 설교를 이렇게 정글에서 정원으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마음이 정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강한 생각과 감정만 내 마음에 가득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정신없이 되는 거고요. 정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생력이 강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한쪽에서 그게 크게 하고 이쪽에서는 자생이 약한 애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자생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기쁨을 가꾸는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싹 밀어버리고 기쁨만 가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마음을 한 4분할을 해주셔서 4분할 정도를 해주셔서 장난스럽게 표현을 하면 한쪽엔 분노를 키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근데 분노가 키우는데 걔가 4분할에서 4분의 1이 안 넘게 이쪽은 분노의 밭을 키워서 정말 내 분노를 직면해야 하지만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게 4분의 1에서 한쪽은 슬픔의 밭이 있으셔서 막 이렇게 키우세요. 근데 걔가 막 이제 엉겅이처럼 번져가 그쪽으로 다 먹지 않게 그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한쪽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정원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밭이. 그래서 기쁨도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키워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슬픔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슬픔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슬픔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내가 슬프면 내가 왜 슬픈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슬픔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슬픔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고 그 삶을 겪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감정처럼 해서 아, 슬픈 거 싫어. 그래서 이제 슬픈 거 외면 그러면 안 돼요. 슬픔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슬픔은 내가 살아온 삶이고 그 삶에서 갖게 된 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소중히 여기지만 기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기쁨도 슬픔만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기쁨은 그냥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이게 아니에요. 기쁨은 뭐예요, 거기에? 거기에 내가 살아온 삶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도 나 자신과 굉장히 깊게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을 들여다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기쁨을 들여다보고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기쁨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기쁨을 가꾸셔야 돼요. 근데 기쁠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냥 기쁨은 오래 지켜보고 가꿔야 됩니다. 마음 한쪽에 항상 기쁨을 가꾸는 정원을 두셔야 돼요. 마음 한쪽에 항상 기쁨을 가꾸는 정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기쁨은 어떻게 가꿀까요? 첫 번째, 일단 기쁨을 가꾸는 방법을 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기쁨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 기쁨 당연히 느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쁨을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 축하해, 아 고마워, 아 그렇지, 좋다, 좋다, 좋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쁨을 잘 못 느껴요.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모여서 아 그래 축하해, 축하해, 잘 됐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별로 안 기뻐요. 이제 다음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가끔 일기 쓰시죠. 일기 쓰신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슬픈 날 쓰세요. 화난 날. 한 달에 슬펐던 날 3일에 슬픔을 써요. 쓰잖아요? 그럼 쓰면서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죠. 그렇죠? 다시 읽으면 다시 리마인드가 되죠. 그럼 1년 뒤에 그걸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 달에 20일이 기뻤고 10일만 슬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일을 쓴 거예요. 그럼 리마인드고 기억되고. 그렇죠? 그럼 슬플 때 쓰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기쁜 날도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라는 게 집에 가셔서 기쁨을 혼자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혼자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혼자 슬퍼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 혼자 좋아해야 돼요. 하, 되게 좋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지? 혼자 좋아해야 돼요. 되게.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가 뭔지. 내 기쁨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서 털어내셔야 되는데 기쁜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깨 같은 거 털거나 이렇게 사과 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열매에는 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쁜 일이라는 열매 속에 있는 뭘 털어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씨를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가 담겨 있어요. 기쁜 일에는. 이 예를 오늘은 되게 길게 들 거예요. 지루하실 건데 버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어떤 사람들이랑 모여서 놀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그냥 재밌었다. 멤버 괜찮네. 끝. 그럼 집에 가셔서 아, 오늘 정말 재밌었다.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오늘 정말 재밌었다. 생각해 보면 거기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보통? 내가 왜 이렇게 재밌었지? 난 보통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기도 하는데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즐거웠지? 아, 그 사람들이 되게 진솔한 사람들이어서 내가 좋아했구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좀 가식을 떨 필요 없이 나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도 수용된다는 생각이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그 사람들에 있어서 되게 편안했네. 내가 왜 편안했지?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되게 신뢰할 만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던 사람들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번에 되게 좋은 사람을 얻었네 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이 배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배가 돼요. 그렇죠? 배가 만들까요? 유지돼요. 이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누리고 지키는 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지키는 건 조금 이따 할 테지만 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재미있게 놀고 끝이 아니라 아, 내가 좋은 사람을 얻었다라는 그 씨앗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내가 뭐 당장 또 뭐 놀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안정감도 주고 여유도 주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또 마음 써서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게 되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또 마음 써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조금 더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임이 더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고 이렇게 기쁨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뭐 할 때? 기쁨을? 들여다볼 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늘 그냥 기분 좋았던 거죠. 뭐.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소중히 여기던가 그러지 않아요. 그 몸이 특별히 마음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음에도 뭐 가게 되면 가고 놀게 되면 놀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기뻤던 것에 씨앗이 캐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사소한 모임 하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로 가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일이 되게 잘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일을 잘 돼서 기분 좋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기 좋아해야 돼요. 야, 나 진짜 잘했다. 야, 나 대단한데? 야, 나 정말? 야, 저도 설교가 잘 된 날이 있어요. 한 달 하면 한 번 정도는 잘 돼요. 내 기준에.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야, 난 정말 잘한다. 생각해요. 그 생각을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잘해내는 거구나 까지 가요. 그래, 일을 할 때는 아, 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 힘들다. 번거롭다.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일을 잘해낸 지점을 이렇게 딱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일을 잘해내는 거고 일을 미루고 싶지 않고 내 다음 일도 잘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잘해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잘해내는 걸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게 와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피할까요? 예민하게 굴까요? 아니요. 조금 더 능동적이 되죠. 조금 더 유쾌하게 되죠. 그렇죠. 조금 더 나를 신뢰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잘해냈을 때 공식적으로는 아, 제가 뭘요. 다들 도와주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저 되게 잘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처럼 미움 받으세요.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목사님은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은혜 받고 갔는데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고 싫다고 하죠. 그럼 은혜 받다면 뭘 받았냐고 또 물어보고 이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자존감 낮아 보인다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만 나 혼자서는요 되게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씨앗이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사소한 거, 더 사소한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 좋은 거, 사소한 거. 저희 집에 아파트 단지는 오래된 단지라요. 나무가 많아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차까지 걸어가는 한 2분, 3분 되는 거리인데 초록으로 꽉 찼는데 미세먼지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초록이 투명하게 보여잖아요.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기의 온도가 되게 좋잖아요. 상쾌하잖아요, 되게. 아침에 딱 걸어가는데 그 초록의 햇살에 딱 비추는데 상쾌해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동 끝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지금 걸어가는데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방 공기가 되고 상쾌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런 자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는 이 도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잖아요. 어벤져스 4 또 내년 기다리거든요, 저는. 이런 문명사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재밌다 해서 아니라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지난번에 윤영이랑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내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하면 1시간 동안. 그러면 먹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까지 제가 음식에 대해서 무료했던 거고 이런 게 느껴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땐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제가 배웠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소소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거를 집에 가서 곱씹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 삶이란 건 참 행복한 거다가 나와요. 루시아적으로 표현하면 지구라는 별에 내가 여행을 와서 절반 정도의 여행을 마무리했고 남의 절반의 여행을 해나갈 텐데 이 하루하루 이 여행지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간 게 아쉬울 정도로 삶은 참 행복한 거구나. 뭐 대단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삶이라는 게 이 햇살이 그렇죠? 이 삶이 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참 좋구나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커다란 낙관이 찾아옵니다. 사는 게 좋다. 근데 소소한 행복이 그냥 툭툭툭 지나가 버리면 삶에 대한 낙관이 그렇게 주어질 수 없죠.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느껴진 날 있습니까? 내 말에서 내 태도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에서 혹은 뭐 샤워한 다음에 너무 뿌옇게 낀 내 모습을 보면서 투명한 거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렇게 완전 뿌옇게 되게 괜찮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는 하루 종일 나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거울을. 그렇죠? 근데 내가 제일 잘 비춰진 거울 한번 보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하루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못난 모습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옆에서 거울 보는 거 보잖아요. 표정 좋다고 거울 볼 때면 갑자기 이렇게 쟤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쁘게 생긴 친구인데 그냥 거울만 보면 이렇게 엄격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 자기는 그거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 근데 거울만 닿으면 표정이 풀려서 되게 이쁜 애인데 거울만 보면 제 생각엔 지금도 보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 같아. 내가 본 내 모습이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아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까지 가면 좋잖아요. 뭘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을까?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살아가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요 그 깨달음 자체보다 깊게 들어가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정말 가르쳐 주시는구나. 함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시편 16편에 보면 바울이 완전한 기쁨이란 표현을 쓸 때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이게 완전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바울이 다윗이 뭘 느낀 건 줄 알아요? 시편 16편에? 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걸 아는 기쁨. 앞으로 다 해나갈 수 있다는 신뢰.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나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을 거야라는 안정감. 그 기쁨을 다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가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은혜 받은 그 기쁨 자체를, 은혜 내용 말고.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큐티를 배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곧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적용. 그래, 나는 그럼 일찍 일어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 자체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기쁨 자체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기쁨과 은혜는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뭐만 남아요?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하면. 내가 나에게 시킨 명령어만 남죠. 그럼요, 큐티 두 달 하면 줄 것 같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적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먼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가르치시는구나,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하잖아요.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씨앗이 딱 잡혀요. 되게 좋구나, 잡혀요. 그럼 그 다음엔 그럼 됐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스무 살 때, 서른 살 때, 마흔 살 때, 마흔 다섯 살 때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한결같으셨어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 그게 주는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건 됐네. 그 기쁨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달에 휴가에 뭐 묵상여행 한다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숲길을 한 2시간 정도 혼자 걷다가 기도하면서 혼자 걷다가 어느 지점에 딱 서서 숲이 울창했던 어떤 지점에 딱 서서 그냥 제가 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느껴졌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나랑 같이 걷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 너무 오랜만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나와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숲을 바라면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너무 차가 막혀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냥 문득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숲의 요정은 아니니까 거기 제주도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 숲의 정령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원령공주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기서도 계십니다 라고 하면 그때 그 감정이나 기쁨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나한테 이 예민함과 이게 좀 사라지고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가꾸지 않고 있진 않나요? 느껴지는 그 기쁨을 내가 기억하고 가꾸면 그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 맺죠. 그것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전 지금도 되게 힘든 일 있으면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전 아들 옆에 한 30분 누워있어요. 그럼 괜찮아져요. 그 첫 경험은 두 살 때였어요. 제가 두 살 때. 이제는 중1인데 야, 나 미안해. 예배 힘들지? 무슨 고생이야? 아버지가 목사라. 중등부에 가서 이렇게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리 떨면서 앉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야 고마워. 항상. 항상 고마워.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네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두 살 때 아이가 누워있는데 옆에 딱 넣어서 손을 딱 잡는데 그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달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로 제 자신 처음 느낀 순간이에요. 아, 난 제 인생에서 제일 특별한 인간관계를 갖게 됐구나. 얘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에서 뭘 해도 되겠구나. 얘가 있으면 됐구나. 근데 그때 느끼고 지금까지 그 감정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도 매년 힘들 땐 제 옆에 한 세 번씩 앉아있어서 그래. 누워있어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그 감정이 저한테 유지돼요. 지금도 제일 힘들면 이렇게 옆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옆에 제가 이렇게 한 3초 누워있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되게 힘드냐? 이런 표정을 쳐다보니 힘든가 보다 얘가? 뭐 왜 저러지? 또? 왜 저래? 제일 힘들 때 하는 짓인데 저게? 이렇게 쳐요. 어릴 때 아이를 사랑했던 장면을 갖고 그 장면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으면요. 어릴 땐 그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이제 마치 관계가 없어지고 변했던 것처럼 부모들도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 뭐 2부 예배지만 녹음이 되니까 했어요. 니들은 없잖아. 없어도 돼요.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생각. 이 사람을 사랑에 빠진 어떤 매력의 지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알고 봤던 얘가 별 부지런하지 못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걔가 온화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듣다가 전 무조건 여러분 편을 듣거든요. 전 앞에서 여러분 애인 편을 들지 않아요. 왜? 난 걔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다가 의구심이 생길 땐 있어요. 뭐 신입사원 뽑나? 뭐 부지런하고 뭐 똑똑하고 뭐 온화하고 뭐 그렇구나. 저 속으로는 그냥 장난삼아 진심인데 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너는? 내가 너 네가 온화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근데 전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거 좋아요.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돼야죠. 근데 뭘 갖고 가야 되냐면 기쁨의 정원. 내가 이 사람이 뭘 기뻐해서 이 관계를 시작했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 사람이 여전히 나한테 주고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걸 잃어버린 상태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망치자는 거지. 그렇죠?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거기 씨앗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해내고 싶구나. 내가 이 삶이 기쁘구나. 이 사람들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씨앗이 있어요. 그럼 그 씨앗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매번 그런 일이 안 생겨도요. 정원으로 갖고 놓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저녁 밤 시간에 정원에 가서 산책하듯이 그래 하나님이 이러셔서 나는 너무 기쁘고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들 있어 내가 되게 여유가 생기고 그 정원에 잠깐씩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정원을 걸으세요. 다시 한번 그걸 느끼세요. 그걸 다시 한번 누리세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노의 정원으로 들어가세요. 또 열받아 하고 슬픔의 정원도 거쳐야죠. 슬퍼하고 하지만 기쁨의 정원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정원과 분노의 경험과 슬픔의 정원도 갖고 계십니까? 가꾸셔야죠. 그거 밀어버린다고 뭐 없어지나요? 아니요. 잡초처럼 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군데 잘 모아서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여러분들 슬픔과 여러분들 분노를 다루셔야죠. 하지만 그것만큼 그것보다 기쁨의 정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그것들을 풀어내기도 하고요. 아니요. 풀어내고 해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의 정원에서 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듣고 하, 좋으셨던 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냥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이제 하다하다 기뻐하라고 하네. 이게 무슨 감정노동을 강요받은 성도들처럼 그래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하는데 이렇게 기쁘게 하라는 얘기죠. 되게 이렇게 막 기쁘게. 또 회사에서 막 되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장님이 오시면 아 저는 오늘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막 야 너무 이 직장 행복해요. 막 이렇게 일도 똑바로 하지만 분위기까지 좋게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를 부담스럽게 들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사람이. 조증 환자지.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오면 아 저분은 조증이시구나. 저분 항상 옛날에 뭐 실명 얘기해도 한비아님 보고 네, 그분 존경해요. 네, 아 저분 조증이시다 이렇게 저분 진짜 항상 기쁘시더라고 막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네, 그냥 조증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의 정원도 있고 분노의 때도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 기쁨의 정원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정원에 아무것도 없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이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 씨앗들이 뿌려졌어요. 자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가꾸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만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기쁨의 정원을 망치는 저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우리의 기쁨의 정원을 헤쳐놓는가? 기쁨의 정원을 해치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여부 같은 걸로 표현을 해볼까요? 무엇이 이 정원을 망치는가? 첫 번째는 이미 얘기했죠? 방치예요. 기쁜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즐겁다, 재밌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방치하면 가꾸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을 기억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슬픔을 들여다보는 것만큼이나 기쁨을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방치가 여러분들 기쁨의 정원을 망칩니다. 두 번째, 긴장이 여러분들 기쁨의 정원을 망칩니다. 긴장은 사실 두려움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긴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멘트가 있어요. 긴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멘트. 되게 기쁜 일이 생기고 되게 잘 됐어요. 와, 되게 기쁘다라고 하면 긴장한 사람들 항상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렇게 해벌레 해서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 응? 그 다음이. 긴장한 사람들은 슬픔도 잘 안 느껴요. 너무 슬퍼요. 그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진짜. 지금 슬픔의 때가 아니야. 이거는 극복했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긴장한 사람은요 기쁨도 안 느끼고 슬픔도 안 느껴요.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기엔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샴페인은 죽을 때까지 터지잖아요. 왜? 이럴 때가 아니니까. 삶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 잘 되었고요. 잘 돼갈 거예요. 잘 된 부분이 있잖아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긴장하면 더 안 돼요. 잘 되기 위해서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을 끝까지 풀지 않고 이럴 때가 아니야를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 일을 잘하고 삶을 잘 살아낼까요? 아니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더 잘 살아내고 일을 잘 해낼까요? 이건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또 있어요? 기쁨 자체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몰라요. 기쁨의 마디를 지나온 게 그 사람 얼마나 리프레시 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 한쪽에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지 아세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때 터뜨리세요. 그럴 때입니다. 너무 빨리 그 다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이 그 다음 일을 오히려 망치는 거니까. 기뻐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 해냈습니까? 오늘 삶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니까. 경계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세 번째. 이건 뭐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욕심이 기쁨의 정원을 망칩니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돼야 내가 기뻐하지. 5에 기쁜 일이 생겼는데 7이 되지 않잖아. 이건 기쁠 게 아니야. 그럼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무엇인가처럼 야 그만하면 됐잖아 기뻐해 막 이렇게 억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렇지 않은지. 제가 본 케이스들 중에는 저 친구가 뭘 원했어요. 어떤 직장을 원했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참 다행이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좋은 직장이 아니래. 그렇구나. 좋은 직장이 아니구나. 그래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 계속 더 좋은 직장을 옮겼어요. 진짜 아니래. 사람들이 별로래. 그래 사람들이 별로인가 보다. 혼자야. 혼자 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애인이 있어야지. 애인이 생겼어. 기뻐할 때가 아니래. 애가 고민이래.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고민이래. 그래 고민인가 보다. 근데 고민인데 왜 사귄다고 하는지 하여튼 고민이래. 고민이야. 현재는 뭐 잘 된 것 같아. 기뻐. 근데 그것도 아니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한 번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건요. 그건 그냥 기쁨의 씨가 아닌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기쁜데 억지로 기뻐. 난 사실 이 남자친구 안 기뻐. 근데 막 기뻐하지 마세요. 헤어지세요 그냥. 헤어지세요. 이건 장난이에요. 농담인 거 알죠? 기회가 많잖아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다시 생각해 봐요. 미안해요. 내가 실언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단회적이지가 않고 내 안에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돌아봤을 때 난 같은 멘트를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 원했던 게 됐는데 된 다음에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게 됐는데 또 뭐 되게 기뻐하지 않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얘기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냥 욕심이 많은 거예요. 뭘 갖다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결국에. 왜요? 그건 그림자 잡기라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덜을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못 잡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쁨을 망쳐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아, 목사님이 자족, 만족 뭐 이런 걸 얘기하시나 보다. 그래, 지금 있는 걸로 기뻐해. 막 이런 건가 보다. 난 좀 모자른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기쁨이 기쁨을 잘하게 합니다. 어? 사람들한테 아, 난 얘 이게 별로고 얘는 이게 별로고 얘는 이게 별로고 얘는 이게 별로. 아, 난 또 좀 더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지?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아니면 아, 얘 이런 점이 좋아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 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이 일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일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의 기회와 성숙의 기회와 훈련의 기회가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아, 이 각각의 마음에 든 분을 찾으면서도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올까요? 이것만 됐다고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더 욕심을 못 채웁니다. 욕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지금 기뻐하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가져와요. 그렇죠? 기쁨이 기쁨을 잘하게 해요. 현 내가 욕심 부려서 기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긴장해서 기뻐한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해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감각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셔야 돼요. 기뻐한 다음에 욕심을 부려도 되고 기뻐한 다음에 긴장해도 되니까 근데 내가 그 기뻐한 것 없이 긴장하고 기뻐한 것 없이 욕심을 부리고 기뻐하는 것 없이 기쁨을 다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 기쁨이야말로 인생을 움직이는 큰 축이기 때문에 그걸 버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와 싸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더 기쁨으로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랜만에 한 구절을 선교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 여러분 제가 막 되게 기뻐 보여요? 아, 저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게 뭐 있는데 저 몇 년 전에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때 설교를 지금 어디 찾아서 지워야 되는데 몇 월 며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못 지우고 있어요. 뭐. 내가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들한테 막 여기가 무슨 교회냐 구도자 집단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고 막 엄청 욕을 했어요. 막 전 욕심 많아요. 영적인 욕심. 이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좀 더 괜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 옆에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욕심도 욕심이야. 잘못된 거예요. 이만큼 성장한 걸 기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욕심을 가져서 내가 좀 잘하고 있는데 그걸 칭찬을 안 해주고 아니야 모자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태도를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괜찮아요. 전 저한테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예요. 여러분들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한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짜.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이번에 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분노가 사라지고 저 슬픔이 사라지기 전에 기뻐할 수 없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도 내 안에 한쪽엔 기쁨이 있구나. 내 한쪽엔 기쁨이 있구나. 내가 항상 조증 환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에는 전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고 시니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내 한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내가 잘하게 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계속 느껴지는구나.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의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삶의 숙제와 문제와 분노와 슬픔 넘어가게 하는구나.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슬프기 때문에 더 기뻐하십시오. 화가 나는 일들에서 더 기뻐하십시오. 긴장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있는 기쁨을 기억하세요. 기쁨을 가꾸세요. 그 정원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싸우십시오. 그 힘으로 슬픔과 그 힘으로 분노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갖고 있는 숙제들과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끔 죄송하게 아쉬울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슬픔에 빠져 슬픔과 싸울 때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분노에 빠져 분노와 싸울 때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솟아난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엉켜서 내가 앞뒤로도 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 화내 분노나 슬픔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냥 속편한 사람들 얘기 같아서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 계속 기뻐하시는 게 그 순간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잠잠히 멈추셔서 오늘은 내 인생에 최근에 기뻤던 일을 몇 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쌓이는 씨앗을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반복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싸워야 되는 삶의 무게를 넘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 항상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뻤던 적이 언제세요? 기쁘십니까 지금? 내가 기쁨을 너무 안 보고 있진 않나? 하나님 제가 사실 이게 기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느껴지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5년 전의 슬픔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느끼는 생생하게 느끼는데 내가 왜 이 1년도 안 되는 기쁨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 내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서 초대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들을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들을 많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분명히 기쁨의 씨앗들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씨앗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었던 모든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기쁨이 내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와 일들을 인한 감사함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기쁨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 기쁘게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의 정원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기쁨의 정원만 있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슬픔의 정원도 있고 분노의 정원도 있고 두려움의 정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내 두려움이 내 슬픔이 내 분노가 내 마음의 정원을 가득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다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글처럼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정원처럼 가꾸어지게 하셔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쉼을 드리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앞에서 기쁨의 정원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